저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웠는데 육체가 죽는 순간 그의 몸은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기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거하였던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죽는 순간 자꾸 초라한 하나의 흙덩이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구나 하는 생각을 실감했습니다. 이 작은 몸을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울며 몸부림치며 달려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언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을 주시고 썩지 않을 몸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몸을 주시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천천히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며 죽음 후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구절은 간단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사람은 몇 번 죽는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은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수 없는 과정을 통하여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윤회를 부정합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복잡한 기계와 같아서 이것이 고장나서 못 쓰게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탈해서 우주의 원리로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내용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있게 한, 이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 두 번째 가르침이죠. 셋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는 마치 삼각형처럼 서로의 완전성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도 부활의 빛 가운데서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너무도 비참하고 처량한 실패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부활의 빛 가운데 보면 십자가의 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완벽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부활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이 세상을 온전히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내용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단순한 정보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가정하에서 쓰여진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기독교는 완전한 거짓말이 될 것이다 된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교 다 헛거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독교는 사기극의 극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왜? 완전한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영원한 구원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냐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며 흔들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그러므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인정하고 믿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죠? 어떤 걸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죠, 그죠? 첫 열매가 딱 익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적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나요? 고구마 가을에 고구마 하나를 딱 해서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딸려 나옵니다. 그죠? 그 하나를 먼저 캐는 게 첫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예표이며 내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싸늘한 무덤 속이 내 인생의 최종 착점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나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미래와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미래도 너의 미래도 인류의 역사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기에 그 부활을 통해서 나의 미래와 이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역사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선취이다. 참 멋진 말이죠. 나와 세상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선취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 종착역인 것 같죠? 인생의 최후 모습인 것 같죠? 아닙니다. 죽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어떻게 된대요? 사망 자체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우리의 몸은 마치 뭐와 같으냐? 가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망이 멸망받을 때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신비이며 생명의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형체가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진 인격적인 부활로 다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으시나요? 이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증거가 뭐죠? 제가 어느 분에게 옛날에 세례문답할 때 물어봤더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왜? 입으로만 고백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를 부활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다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면 내 현실이 달라져야 하고 내 현실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러분, 하늘나라는 세 종류의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어떤 하늘나라가 있어요? 죽어서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늘나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삶의 현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세 번째 하늘나라는 뭐예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늘나라가 뭐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나라가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이게 내 맘속에 이루어져야 저 천국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맘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그랬어요. 부활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학적으로 부활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어야만 온전한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미래성이란 뭐냐? 언젠가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들어 있던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활의 미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미래성입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현재성.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그 미래에 반응하는 현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없다면 진정한 부활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미래의 부활에 오늘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 현실이 있는가를 가지고 부활신앙의 참됨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부활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했다고 자기의 부활신앙을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전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 땅에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다 붙들어져 붙들려 있고, 돈돈돈돈돈돈돈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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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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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만 마음에 바라고 죽을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영원무궁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다가, 그게 마음의 소원의 전부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걸 뭐냐, 바울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31절입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과 육체가 타락의 결과로 들러붙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육체가 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삶의 현실인데,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내 육체와 마음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로서, 육체로부터 내 마음을 떼어내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죽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언제나 내 육신의 앞에 있는 사건에 내 마음을 다 두지 않고, 내 마음을 어디다 둔다? 여기서 떼어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낸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에서 무엇을 또한 경험하겠어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3절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게 그럼 뭐겠어요? 현실 속에서 부활은 생각하지도 않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들 보내지도 않아.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아. 언젠가 죽을 것도 생각하지 않아. 이 땅이 전부야. 근데 입으로는 부활한데,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악한 동무들 그랬어요.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삶에는 죽음이 없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이고 살면서 입으로만 나는 부활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악한 동무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 그 악한 동무들에게 속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돼. 즉 부활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 이 땅에 올인하면서 부활을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현재적 증거가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날마다 죽는 사람인가? 자기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사람이니까 화가 나도 주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부활 고백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재미있는 책인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있는 척하지 말고 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럴 때 남 앞에서 있는 척 하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믿음이 있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면 믿음이 생기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무섭다면 안 무서운 척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주님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탄식하면 그 죽음을 이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말합시다 부활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부활의 현실성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저는 입으로는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부활이 안 느껴져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을 기억하고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육체의 현실은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육체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자기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그럴 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눈이 열렸죠. 그죠? 그래서 뭘 봤어요? 하나님 보호자의 예수님이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걸 바라보았어요. 육체에 대하여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에 가해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깨진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던 그를 보고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동시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고백하고 말로만의 부활신앙이 아닌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마음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부활하는 부활의 현실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임수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아니라 입으로만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은 속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악한 동무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한 행실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러므로 속지 말고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살게 하소서. 참다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